열정은 한 사람의 신자의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창문이 있고 항상 굳게 닫혀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웅장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젖혀서 그 심오하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열렬하게 기도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새로운 지경이 열리고 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부터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할 때는 더듬더듬 겨우 엄마 아빠부터 말을 시작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어휘력이 늘고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다쟁이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야 더듬더듬거리는 기도,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기도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신앙의 오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세계가 더 확장되고 있지 않다.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더 깊은 세계를 열어젖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그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 바울이 시작하는 기도의 세계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국은 간절한 신앙의 동기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고 그 상태가 병적으로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진지함과 집중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진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집중하지도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가냐면은 지나가다가 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큰 바위 밑에 돌들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은 걸 보고 자기도 지나가다 돌 하나 쥐어가지고 자 우리 딸님이 고3인데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 하고 돌 하나 올려놓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유치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부재가 결국은 초라하고 빈곤한 신앙의 외향적 습관만을 키우는 그것만을 간신히 붙잡고 신앙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병적인 신앙의 그 어떤 맹목적인 시간들을 그만큼 길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인식과 믿음이 언제나 그의 기도 속에 등장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해내는 그런 이야기들,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런 인식, 지식 이런 것들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즉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의 모든 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다. 적어도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 앞에서 아주 단순하고 이렇게 담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면은 두 번 다시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목숨 걸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도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렵니까? 얘기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죠. 모든 청교도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밝혔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어떤 뚜렷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항상 그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고 그의 기도는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꿰뚫는 그런 기도 속에 정확함이 있었단 말이죠. 군더더기가 없고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이 되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보면 내 자신의 신앙의 풍성함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 제목 속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정수가 뭐냐? 첫째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통 속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겉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집착하고 일관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보죠. 2년 전에 광우병의 공포가 국민들의 가슴에 집힌 분노의 불꽃을 보십시오. 물론 잘못된 지식과 정보의 결과가 낳은 어떤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고 광분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통찰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신의 위장. 여기서 신은 배다. 배라는 말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 위장. 위장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마크. 먹고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옛날처럼 그저 한 끼니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됐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고 한 끼를 먹어도 몸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거, 이뻐지는 것, 안티에이징,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먹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먹는 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어떤 죄와 자신의 양심, 양심의 어떤 변질, 영혼의 어떤 순수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고 말세의 사람들, 자신의 겉사람의 모습, 자기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에 병적인 집착과 애착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이나 외모, 경제적인 여건, 안락한 주거 환경, 성공된 결혼, 직업, 자녀들의 교육, 건강, 철저하게 겉사람의 모습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일색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혹은 갈등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사람, 사건, 우리는 이런 거 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니면 뭐 생계에 관련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도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현상학적인 문제들이에요. 지금의 상황과 직관된 현세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류를 이룹니다. 겉사람에 대한, 겉사람에 속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정수와 본질은 현상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인 내 구원의 문제, 성화의 문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 내 신앙의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의 문제들일 뿐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얼마 연봉 받고 어떻게 자녀들 교육시키고 어느 집에서 살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전부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겉사람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관심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 속사람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바로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영혼 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신자의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강건함의 요체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영혼과 육신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 영혼과 정신, 마음에 관계되는 문제가 우리의 육체와 별개의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무엇과 접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즉 세상을 향해 활짝 우리의 육신을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은 당연히 세상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열어두면 자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투영된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진 그림자들은 전부 다 아름답고 고결하고 신령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육체를 어떻게 다루냐에 의해서 정신과 영혼과 마음의 문제도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속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결국은 육체에 의해서 속사람이 결정되지만 그래도 사람의 존재됨의 본질은 이 겉사람이 아닌 바로 그 속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 어떤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결국 그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따라서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 다루어지고 지배되고 있는 신자라야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누구나 들고 나는 흉가 같아요. 흉가. 마치 유령의 집과 같아요. 왜냐하면 무수히도 많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생각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문 검색도 통과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고 날거든요. 수도 없이. 우리가 겉사람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동안에 속사람은 이렇게 유린되고 오염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빈사의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도저히 영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해도 영적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세속에 의해서 오염되고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혼의 필터링이 안 되니까 보는 대로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대로, 세상을 듣는 대로, 세상과 부딪히고 만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마음과 영혼에 강력한 빗장이 없고 숱한 세상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이념들이 들고 나면서 마치 그들의 놀이터인 양 우리의 속사람과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헤집어 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속사람이 야물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세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열어놓고 세상을 실컷 즐기다가 오늘 주일이냐? 오늘은 교회 가야지. 이렇게 교회 오는 성도들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뭐 트위터나 SNS 이런 쪽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교류하고 접촉을 합니다만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씁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뭐 이런 그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는 모습,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자기의 취미에 온갖 세속적인 팝송, 가요, 연예인들 이런 걸 적혀 있는 거 보면 목사님 참 씁쓸해집니다. 아 이분이 겉모습은 신자인데 속은 철저하게 세상에 찌들어 있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쉽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신의 육신을 돌아보고 다스림이 있어서 소홀한 사람 절대로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육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구별되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육의 정서, 쾌락, 게으름, 육신의 나태함, 다스려지지 않은 어떤 분노의 감정, 청산하지 않은 죄의 습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신자의 속사람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강건함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여러분들이 칼빈에게 배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은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자신의 속사람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하는 자들 안에서 결코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성령.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경건하고 순결한 삶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강해져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교적이고 장식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사람의 경건한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정수는 우리 겉사람의 웰빙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웰빙이 아니라 속사람의 웰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주름살 안 늘어나게 하려고 그래 뭐 보톡스를 맞고 그 좋은 화장품 그런다고 안 늙습니까?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우리의 육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월이 흘러가며 늙어가고 있는 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주님을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겉사람 가지고 주님 만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도 이게 전혀 서럽거나 원망스럽거나 억울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한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 내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작년보다 내가 올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 그거 내가 느껴져, 내 삶에서. 내 가정이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모든 성도들이 진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강건해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열광하고 집착하는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겉사람이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속사람의 경건의 능력, 영혼의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속사람의 문제는 별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속사람을 소홀히 하고 금방 거울을 봐도 표가 나는 자기 겉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속사람의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전의 문제도 뭐 화급을 다투는 촉박한 그런 문제도 뭐 심각하다 여겨질 만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중요한 자기의 속사람의 문제를 방치 혹은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리만 발견하면 일찍만 발견하면 살 수 있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이미 뭔가가 안 좋아서 발견했을 때는 십중팔구 너무 늦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뒤늦게 발견되고 심각한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을 때는 결국 이제 시한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처럼 영혼의 문제도 그래요. 심각하게 영혼이 훼손되고 파괴되기 전까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 우리의 다급한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자기 영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우리 코가 못 맡는단 말입니다. 이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영적으로 부패한 이후에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이제 내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붙잡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주자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뭘로 사모해요? 성령이 오십시오 그러면 와요? 아니죠. 이렇게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성령을 초대하는 것, 성령을 붙잡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줄곧 내주하시게 하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패 여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겉사람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속사람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신앙의 정수가 뭐냐?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로서 증명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증명해봐.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보여라. 행함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결정, 어떤 포기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깊숙이 거하고 계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 믿으면 믿는 사람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인들 속에 마음속에 계시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걸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왜 이미 에베소 교인들, 이미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계셔달라는 이런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적절하지만 이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한 어머니의 마음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어머니의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가 계세요. 그런데 기말고사를 앞둔 주일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때는 잠시 믿음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믿음이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공부해.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듯한데 회사 술자리 회식 때는 잠시 그 주님이 이 마시는 주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일쑤입니다. 그 자리에선 오로지 세속적인 자기 방식,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만이 존재할 뿐이죠. 어떤 신자는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신자는 이성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가 우상이 되고 불신자와 깊이 교제합니다. 왜 불신 결혼이 이루어질까요? 왜 아닌 거 아는데도 불신 결혼이 이루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 놓치면 다시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에 믿음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 놓치면 끝이다. 어디서 이런 남자 만나겠냐? 어디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겠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만에. 그러니 예수 믿음은 다 믿음 있는 겁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실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말입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때때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은 믿음,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맞는가?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자주 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차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맡기면 정말 돼? 에? 믿음은 진짜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앞서고 그리고 기어이 내 방식대로 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전에 멀리 밀려나가 버리시고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내 식대로 해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때때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판단 따위를 불신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내 생각은 틀린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편할 거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불편해하셔. 그러니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때 무슨 CF 카피에 생각대로 하면 되고 아 딱 듣기 싫은 소리가 한참 떠들어대더니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에서 왕 되시기를, 여러분들 하여금 존귀케 여겨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의 우리의 주권자가, 결정자가 되시는, 종결자, 요즘에 유행하는 말처럼 종결자가 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불필요한 기도일까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예수 믿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기도일까요? 천만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때마다, 근심하실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괴로워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걱정할까? 지금 왜 갈등할까? 왜 염려할까? 나는 도대체 누굴까? 항상 그런 문제 앞에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그냥 에이, 내가 편한 대로 뚝딱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근데 도대체, 그래서 존 오웬은 얘기했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어떤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성도 여러분, 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믿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믿을 때.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계시는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그냥 세워놓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심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은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고, 자꾸 사용하시도록 자기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안 됩니다 하고 자꾸 뺏어오고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자 이것도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도 자꾸 하나님의 손에다가 이렇게 던져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내고야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다 많은 걸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여러분들이 맡기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들을 해나가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올라 그래요. 이거 내가 할 겁니다. 내주세요. 내가 할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그다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놓은 거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받은 구원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좌우되고 돈에 좌우되고 쾌락과 육체의 안위에 좌우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들입니다.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는 세 번째 신앙의 정수는 뭐냐?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알겠는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터가 굳어진다. 그리고 그 28절에도 보면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보세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가야 된대. 알아가야 된대.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 그러면은 그냥 사랑이지 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종류의 성질의 사랑이 아니고 말씀에도 나와 있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사랑은 이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의 사랑이냐. 이 사랑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랑?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주셨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끝.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사랑은 깊어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만큼 깊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랑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이 뭔지. 불신은 모든 관계의 깨어짐을 불러오는 전조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이야말로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였는가에 대한 지표는 그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무지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지 않아요. 온유하지도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교만해요. 맨날 자랑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워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서도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내 인격 속에 그 사랑을 이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분연히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교회, 성도는 성도인데 사랑을 모르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인생의 경험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직업 직장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른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름의 일색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하나 되기 어렵고 연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럼 뭐 때문에 되겠어요? 예? 돈 때문에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평균 학력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수입들이 여유롭기 때문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름의 일색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억만금을 풀어준다고 해도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것이 교회. 예수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의 각각의 구성원은 더 깊이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유서 깊은 교회라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사분오열, 오합지졸, 당판 나눠서 싸우다가 그래서 다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한 사랑의 맹약을 합니까? 기쁘나 슬프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결국 그 많은 증인들 앞에 약속한 그 약속, 그 약속에 묶이기 위함이죠. 묶이기 위함. 가만 보면 그래요. 통계적으로 사랑의 추억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가질수록에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 묶이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에 묶여서 그 사랑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단단해져요. 굳어져요. 묶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안 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1년 살다가 야, 넌 재미없다. 깨끗이 헤어지자. 애도 안 낳죠. 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는 거예요. 묶여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종교라는 말, 릴리전이라는 말, 어원을 보면 묶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종교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나보고 그 교회 가기 싫은 거 뭐 해라 하지 말라. 딱 그 소리 듣기 싫어. 난 교회 안 간다고. 가지 마. 오라 소리도 안 해.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지옥에 가면 되는 거. 종교는 묶이는 거예요. 예수께 묶이는 거고 진리에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 교리에 묶이고 기도에 묶이고 종교적인 이런 모임에 이 시간에 나를 묶이게 하는 거예요. 묶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에 깊이 뿌리 박힐 때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확실하게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묶이면 안 되고요. 제대로 묶여야 돼요. 제대로. 어설프게 묶이면 붙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붙들려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잘 묶이지 않으면 비바람 불고 죄와 유혹의 세상의 토네이도가 강타할 때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 산 사람도 안 붙어있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진리의 복음이 오늘 나를 붙잡아서 영원히 그의 사랑 안에 닻을 내리고 뿌리받게 하고 그렇게 돼서 터가 굳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께 묶이면 우린 그 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곧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살다가. 문제는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뿌리치고 세상으로 기어이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한번 맛을 보고 오겠다 그러고. 숱한 고난을 함께 겪은 부부는 쉽게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두 손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성도들은 발로 차고 제발 나가라 그래도 절대로 안 나가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온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하나가 돼서 절대로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고난 속에 그들의 사랑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으로 그들을 서로 하나 되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맛봐야만 했을까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전해질 초창기에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마 그렇게 순식간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핍박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꼭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겨운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 예배 보고 헤어져서 내일 다시 만나면 은혜고 내일 못 만나면 끌려가가지고 맹수의 밥이 돼버리고, 그러니 예수를 붙들고 예수에 묶이지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치죠. 그러니 폭발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이 온 세계로 그 빠른 시간 안에 확장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5년을 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에 왜 어려운 지체들이 모이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 절대로 안 와요. 개척교회에 왜 어려운 지체들이 모이냐? 그 고난 속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강하게 무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 슬그머니 왔다 빠져나갈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천지에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러니 개척교회는 전부 다 힘든 사람들만 와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은 어려운 때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 쪼개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나아지면 그땐 그럴 이유가 없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확 일어나서 부흥을 합니다. 이제는 누가 공로자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그래도 몇 년 교회 다닌 사람이고 여유로워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냥 자기 던져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내가 나오고 싶어지는 거죠. 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싶음. 대접받고 싶고 자기 이름 드러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로 자기 굽히려고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이.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뿌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참 크던 교회가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깨달을수록 내 개인의 생각의 크기는 작아지고 차이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장하고 무조건 커지는 거 그거 징조입니다. 어떤 징조? 곧 무너질 징조. 저 문을 열고 매주 20명, 10명씩, 20명씩 등록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행복한 일 같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내진 설계가 제일 잘된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보세요. 다 무너지죠. 바람에 뽑히고 지진에 다 무너지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거 뭐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결국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깨달음. 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뭐에 대한 거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 다 이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암, 이거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결국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깨달음. 진리의 실체와 마주칠 때, 인생은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는 충만해져요. 뭘 알 때요? 진리의 말씀이 정통해질 때, 이 말씀의 깊은 맛을 알 때 결국 우리의 질이,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 질이 이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해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나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두가 공동체 전체에 모든 신자들 속에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누구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생생한 체험과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이 사랑의 물결이 온 교회와 성도들을 뒤덮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된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 확고부동한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만이 결국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받게 하고 그 뿌리가 깊어지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의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위적인 노력,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죄를 묵인해주고 세속과 비진리와 타협할 때 신자와 교회의 수명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세속에 취해 비틀거릴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깊이 병들어 신음할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되고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화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속히 지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진리와 가치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게 재산이에요. 그럼 재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고. 명예입니까? 그럼 명예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고. 오로지 자식이었습니까? 그럼 그 자식 데리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쓰게 될 면류관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지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붙잡아야 할 것만을 붙잡고 그렇게 하려면 불필요한 것을 이제는 놔야 돼요. 하고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의 손아귀에서 놔야 중요한 것을 붙잡죠. 이것저것 다 어떻게 이 손으로 이 짧은 인생 속에 어떻게 이것저것 다 움켜줍니까? 불필요한 거는 버려야, 털어버려야 중요한 거 하나 딱 붙들고 절대로 안 놓치고 가죠. 모두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 취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이고 무슨 성공의 지름길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알라딘의 뭐 내 사랑 지니에 나오는 그 뭐 무슨 뭐 그런 마술사 무슨 거인입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모두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넘치는 진리에 대한 지식, 결국 요약하면 네 가지. 그 안에 풍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것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이것만 빼고 세상을 다 얻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사실 이 부분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무튼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그의 기도 제목 속에서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 소원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집어넣으십시오. 자, 예수님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기도, 이런 기도들은 매우 중요해요. 잘 연구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정수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붙들게 하고